자, 우리 함께 오늘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4장입니다. 예레미야 4장 구약성경 1056페이지 예레미야 4장 5절부터 10절까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제가 5절을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아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아멘. 약간 3주 전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우리가 새벽 시간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가 요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때 요 말씀을 우리가 나눴는데 아무래도 새벽 시간에 이렇게 조금 빨리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읽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나누려고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3주 전에 제가 새벽에 읽을 때 제가 무슨 말을 했는가 하니까 바람과 라이온 그 영화 제목인데요. 1970년대 나왔던 그 유명한 그 영화 제목인데 그 영화 제목이 이제 바람 그리고 라이온 사자죠. 사자. 예. 우리가 지금 읽은 이 5절부터 10절까지는 주제가 뭔가니까 사자입니다. 사자. 예. 그 다음에 우리 오늘 시간 관계상 읽지는 못했는데 11절부터 그 다음 단락 그 다음에 이어져 나오는 11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단락은 라이온입니다. 죄송합니다. 라이온이 아니고 바람입니다. 바람. 예, 바람. 예, 그러니까 그 다음 단락은 주제가 바람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자단 말이죠. 라이온이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바람과 라이온 이거 영화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을 하려고 이제 기억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이제 제가 한번 이름을 붙여봤는데. 유다가 지금 멸망 일보 직전에 있는 상황이죠. 어떻게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기 일보 직전에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달려드는 이 바벨론을 두 가지로 비유를 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나라를 두 가지로 비유를 했는데 그 첫 번째 비유가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바로 다음에 11절부터 나왔던 바람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바람이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5절에서 10절까지는 바벨론은 사자다 이거죠. 라이온이다. 이렇게 비유를 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비유를 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벨론, 이 무서운 바벨론 제국을 침략자를 바람으로 비유한, 그러니까 11절부터 14절에 바람으로 비유한 이유가 있습니다. 11절, 12절을 한번 잠깐 봐주시면 오늘 이것은 오늘 우리 본문의 요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넓은 이해를 차원에서 한번 보시면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백성에게 불어 닥친다, 불어온다 하리라. 왜 바람이 불어오느냐? 이는 기질하기 위함이 아니고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자,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하나님을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 바람을 가지고 심판을 한다. 이거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바람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게 하기 위해서 이 바벨론을 불렀다. 그러면 왜 바람이라는 비유를 사용했을까? 그 이유는 속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도. 바람이 빠르다는 그 이미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14절을 한번 읽어 앞에 봐주시면은요.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다음에 잘 보시면 네 악한 생각이 네 속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러 있겠느냐. 머물러 있지 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악한 생각이 내 마음 속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가능한 한 빨리 급하게 네 속에 있는 악한 생각을 없애야 될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을 바람이라고 비유를 한 것입니다. 바람은 빠르기 때문에 너도 빨리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빨리 회개하라. 예. 꽤 오래 전인데 우리 교회 그 이병욱 장로님 의사 전도왕 오셔가지고 그 간증하신 그 옛날 생각이 나는데요. 엘리베이터에서 전도를 하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다른 분이 타시면 그 짧은 시간을 이용해서 복음 전도를 하겠다고 했더니 말을 막 꺼내려고 하는데 내리더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울며 기도, 나는 와 이렇게 전도가 안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말을 좀 빨리 해. 바벨론이 빨리 오니까, 바람같이 빨리 오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리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빨리. 예. 여기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람이다. 자, 이건 속도의 문제고요. 우리의 오늘 관심은 뭔가 하니까 라이온입니다. 라이온. 사자입니다. 사자. 그 왜 사자라는 비유를 썼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6절,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을 보시면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자,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이게 지금 숨 넘어가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자 가져올 것인데 왜? 7절에 자 우리가 읽은 그대로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다. 여러분 이 사자가 왔습니다. 이 바벨론인데요. 사자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문제는요. 이 사자가 그냥 사자가 아니고 예, 수풀에서 뛰쳐나온 사자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예. 사자가 그냥 나타나도 무서운데 여러분 수풀에 있으니까 이게 사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른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전혀 사자가 있으리라고 예상을 못하다가 갑자기 사자가 튀어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상식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반응은 어떤 반응일까요? 놀라겠죠. 예, 얼마나 놀라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9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수풀에서 튀어나온 사자와 같은 바벨론, 이 바벨론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자 낙심할 것이다.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고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수풀에서 튀어나왔으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갑자기 튀어나온 수풀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사자와 같은 존재다. 요지는 속도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속도는 바람이고 바람 앞에서는 빨리 도망쳐야 되는 것이고요. 이 사자의 이미지는 이거는 갑작스러움, 갑작스러운 무서움, 예,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들이닥치는 환란, 예,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 예상하지 못한 갑자기 들이닥치는 어려운 일,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새벽마다 우리 유상우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내일 이제 골수 그 채취를 하고 이제 시술을 하는 걸로 아는 그동안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아마 많이 지쳤을 텐데 정말 갑자기 닥친 어려움이죠. 유상우 형제 갑자기 뭐 예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두 주 전에 그 대전에 그 우리 교회 청년부 사역하시던 양희진 목사님 그 부친 교회에서 아버님 목사님 교회에서 제가 3일간 저녁에 집회를 했었는데 그 양희진 목사님 몇 년 전에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이 아마 꽤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대전에서 연락이 와서 양 목사님이 갑자기 어려운 일을 겪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번에 제가 내려가서 그때 일을 자세하게 들었는데요. 뭐 제가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정말 놀랬습니다. 야, 제가 그때 우리가 다급한 상황에서 중환자실에 갑자기 들어가서 의식을 지금 가지 못하고 있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뭐 이거는 정말 기적 중에서도 기적. 이건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서 이 양 목사님이 그때 깨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아주 이제 멀쩡하게 깨어났는데 갑자기 심정지가 이제 왔는데 왜 갑자기 심정지가 왔느냐? 지금도 3년이 지난 지금도 의사 선생님들이 원인을 밝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본인의 말로는 그 아기 목욕시키고 그 아기 이제 다 목욕시키고 본인이 잠깐 누웠는데 그 순간 그냥 심정지가 온 것입니다. 왜 왔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때 이 트라우마가 얼마나 컸던지 그 사모님은 지금도 그 얘기를 꺼내지를 못하게 한다 그래요. 너무 이게 충격이 커가지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려운 일은 갑자기 오는 것 같습니다. 예상을 할 수 있었다면 뭐 준비라도 좀 할 텐데 예상이 안 되는 거죠. 한순간에 그냥 갑자기 찾아오는 가정에 갑자기 어려움이 오고 가정에 평안이 깨어지는 이런 상황도 여러분 정말 말 그대로 수풀에서 튀어나오는 사자 같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낙심할 것이고 놀랄 것이고 깜짝 놀라리라 하는 말씀 그대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만나는 갑작스럽게 만나는 예상하지 못하게 만나는 이런 어려움의 문제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에 유다 백성들은 마치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될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것인데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십니다. 갑자기 고난의 사자가 튀어나올 때 그때 이 예레미야의 반응 속에 대답이 있습니다. 정답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끝에 예레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앞에 한번 보십시오. 내가 가로되 예레미야가 하는 말입니다. 기도입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약속하셨는데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자, 여러분 저게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기도. 얼핏 저 말씀을 우리가 한 절을 읽으면 아니 저게 도대체 뭐냐? 무슨 불평같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예, 그렇죠. 원망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는 것 같기도 하고 예, 불손한 느낌도 들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니 선지자가 저렇게 하나님 앞에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 근데 여러분 저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시면 이거는 불손하거나 원망이거나 불평이 아니고요. 예, 이거는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쏟아서 부어드리는 그런 종류의 기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너무 솔직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솔직한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 솔직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귀에 들릴 때 자칫 불평처럼 원망처럼 불손한 것처럼 들리지만 하나님은 적어도 그렇게 듣지 않는 거예요. 예. 오래전입니다. 뭐 한 20년 다 된 것 같은데 젊은 나이에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그 가정에 제가 장례식에 갔었습니다. 담임 사역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러니까 이제 나이도 아주 지금보다 한 20년 전이니까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 참, 어떡하나, 이런 생각으로 그 장례식장에 갔는데, 그 이제 그 미망인 되시는 그 부인 집사님께서 손님들을 맞아서 이렇게 점잖게 악수하시고 또 위로를 받으시고 그래요. 근데 제가 가서 인사를 했더니 그냥 갑자기 제 팔을 붙들고 제 팔을 막 흔들고 그리고 막 어깨를 치면서 예, 그러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통곡이 나왔습니다. 누가 보면 꼭 무슨 싸우는 것 같은 느낌. 예. 그냥 막 저를 붙들고 흔들고 뭐 때리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느낌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예. 담임 목사가 미워서. 아닙니다, 여러분. 그 반대겠죠. 예. 미워서가 아니라 그 반대로 마음을 둘 곳이 없었는데. 예. 근데 목사님이 오니까 형식 치레가 아니라 그냥 정말 있는 그대로 마음을 쏟아놓고 싶은데 자기 마음이 이제 그런 마음인 거예요. 예.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분들이나 뭐 교회 동료들이나 이런 분들이 올 때는 그래도 몸을 좀 이렇게 마음을 추스리고 이렇게 인사를 하다가 뭔가 이렇게 의지할 만한 마음을 열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대상이 왔을 때 그때 마음이 그냥 확하니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 저한테 했던 말씀 아직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나 어떻게 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지금 하고 있는 저 짧은 한 절의 말씀 속에는 예레미야의 많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저것이 오늘 갑자기 튀어나온 이 사자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우리에게 평강을 약속해놓고 칼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번 있는 그대로 제가 한번 다시 표현을 다시 한번 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슬프도소이다. 하나님 저는 너무 슬픕니다. 내 마음을 도대체 진정할 수가 없습니다. 내 머리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수 있지만 지금 내 마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속이는 분처럼 느껴집니다. 거짓말쟁이처럼 느껴집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 저는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고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또 성경에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왜 저에게 칼의 고통을 주십니까? 왜 칼로 찌르듯이 나에게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 맞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싶지만 내 속에 이 믿음이 이게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 표현했던 저 표현을 한 구절로 압축을 시키면 지금 성경 10절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고요. 어느 누구에게도 쏟아 놓을 수 없는 마음의 깊은 것을 있는 그대로 쏟아 놓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의 그 마음이죠. 마음. 시편 62편 8절 앞에 한번 봐주시면은요. 자, 여러분 바로 저 말씀입니다. 저 말씀.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너의 마음을 토해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라는 생각을 안 했다면 저렇게 마음을 토해낼 리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여기는 사람들만 예, 마음을 토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 저게 믿음이라 이거죠. 믿음. 불평을 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그 제롬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이유는 처음으로 이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을 당시에 통용되던 이 라틴어, 지금은 뭐 라틴어가 고대어가 됐지만 그 라틴어로 처음으로 번역한 성경을 번역한 그 유명한 초대교회 교부입니다. 그 초대교회 그 처음 번역한 그 성경을 우리가 볼게이트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제롬에 대한 그 야사가 있습니다. 정사가 아니고 야사니까 뭐 이거는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하여튼 전해 내려오는 스토리입니다. 이 제롬이 하나님 앞에 어느 날 기도를 했다 그러죠. 이 볼게이트 성경을 번역 자기가 직접 번역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선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제롬에게 응답이 왔습니다. 선물하겠다고 하는 제롬에게 하늘과 땅이 전부 내 것인데 네가 나에게 무슨 선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제롬이 하나님 제가 이 성경을 번역을 하는데 제가 이 라틴어로 다 번역을 해서 이걸 하나님께 내가 바칠 생각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제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가 정말 선물하고 싶으냐? 예. 내가 받고 싶은 선물이 하나 있기는 있어. 예. 그랬더니 제롬이 깜짝 놀라서 물어봤어요. 하나님,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받고 싶은 선물이 뭡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제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받고 싶은 선물은 네 속에 있는 고통이다. 네 속에 있는 눈물이고 네 속에 있는 슬픔이다. 그게 나한테는 최고의 선물이다. 그걸 나한테 줄 수 없겠느냐. 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쓰나미가 올 때에는 이게 항상 대비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보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예레미야의 기도는 이건 일종의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의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레미야가 가진 의지는 하나님 적어도 내가 하나님께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갑자기 닥치는 이 어려움 앞에서 내가 적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늘을 향하여 내가 문을 닫지는 않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 말. 하늘의 통로를 내가 열어놓겠습니다. 그 말이죠. 그 말. 적어도 내가 하나님께 도망을 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딴 데 가서 쏟아놓는 것인데 그게 이제 우상 숭배고요. 예,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롬에게 내가 너에게 이 선물을 받고 싶다고 할 때 너의 고통, 너의 눈물, 너의 상처를 나에게 줄 수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마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 여러분, 자, 제일 안 좋은 것, 제일 나쁜 것은 뭘까요? 수풀에서 튀어나온 사자를 우리가 만났을 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악수, 바둑에서 장고 끝에 악수 둔다 이런 말이 있는데 갑자기 수풀에서 튀어나온 사자를 우리가 만나면서 살아갈 때 크고 작은 고난을 우리가 만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악수, 제일 나쁜 것이 뭐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악수가 뭔가 하니까요. 예레미야의 반대입니다. 반대.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통로를 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놓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포장을 하는 것이고요. 기도를 해도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나라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 아하스입니다. 아하스. 이 아하스가 갑자기 수풀에서 튀어나오는 사자를 만났습니다. 왜? 북쪽에 있는 강대국,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에서 열 지파. 그리고 그 이스라엘 그 위에 있었던 아람, 시리아.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과도 같습니다. 당시 최강국, 아람. 근데 놀랍게도 철천지 원수였던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왕 아하스가 북쪽 이스라엘 왕, 원수죠, 원수. 그 북쪽 이스라엘 왕하고 그리고 그 위에 있었던 이 시리아가 손을 잡고 남쪽을 침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북한과 미국이 손잡고 쳐들어왔다. 이거 우리가 상상이 잘 안 되는데 북한과 미국이 손잡고 남한을 쳐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만약 그 일이 일어났다면 아마 우리 얼굴이 창백해질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7장 2절 앞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백성의 마음이 삼림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사시나무 같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바로 저때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저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어졌어야 합니다. 네. 살려달라고 울고 불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뭐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되는데, 이사야 7장 12절 앞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도와주겠다 그러는데도 아하스가 아주 나이스하게, 나이스하다는 말은 점잖하게 하나님 앞에 하는 대답이 뭔가 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구하지 않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서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 자존심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 13절에 자, 저 말씀을 잘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가 이 아하스에게 하는 말이,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도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 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하스에게 하는 말입니다. 다윗의 집이요, 아하스 왕에게 하는 말이, 네가 악하게 살아서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것으로 작게 여겨서 이제는 하나님을 괴롭히려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 하나님을 괴롭힌다는 게 뭘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괴롭힌다는 말은 아하스처럼 믿음도 없으면서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아주 나이스하게 자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짓 안 하겠다 이러면서 피하는 것입니다.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자기가 망가지지 않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당한 교인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 저는 이런 경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집사님, 우리 한번 만나서 같이 기도라도 해야지.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하지만 만날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수신 차단. 아무리 연락을 해도 연락이 안 와요. 처음에 저는 면목이 없다는 말이 무슨 예절이 있어서 그러나 아니면 무슨 믿음이 있어서 그러나,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제 귀에는 어떻게 들리는가 하니까, 목사님 저는 자존심 구기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초라한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망가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여전히 나이스한 모습이 되고 싶습니다.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그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몰라요. 만약에 저에게 와서 그냥 같이 울고 불고 그냥 같이 그렇게 울었더라면 그러면 제 마음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같이 회개하고 같이 잘못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서로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잠수를 타는 거죠. 연락을 차단시키는 거죠. 바보입니다, 여러분. 바보. 그 자존심, 자존. 근데 저는 그 자존심, 자존심이라고 말하지 않고 항상 그 앞에 하나 붙입니다. 똥 같은 자존심. 목사님 바쁜 일도 많으시겠지만 만사를 제끼고 이것부터 기도해 주십시오. 나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올 때 여러분 그 말이 듣기가 싫겠습니까? 좋겠습니까? 듣기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시죠. 아하스처럼 내가 하나님을 힘들게 하지 않겠다. 예.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사람을 괴롭히는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느냐. 여러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수풀에서 튀어나온 사자를 만날 때 우리 인생에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정말 불청객을 만났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 뭘까요? 자존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자존심이 잘 안 내려지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을 생각하는 거죠. 주님은 자존심을 내려놨습니다. 어떻게 내려놓으셨느냐? 십자가에서 내려놓으셨어요.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예.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해야 될 거, 기도를 바꿔야 돼요. 평상시에도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느냐? 형식적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입술이 우물우물하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바꿔야 되죠. 어떻게 바꾸느냐? 형식적인 거 다 제끼고요. 예.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로 기도의 모드를 바꾸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기도의 모드를 바꾸는 것. 그러면 수풀에서 튀어나온 사자를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김수홍 장로님이라고 이런 혹시 아시는 CBMC 기독실업인 회장 하셨던 그 아마 간증을 많이 하고 우리 교회는 오신 적은 없지만 간증을 많이 하신 분이라 아마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김수홍 장로님은 그 염전 사업입니다. 소금 사업을 오래전에 그 해방 이후에 소금 사업을 하셔가지고 아주 사업을 크게 일으켜고 뭐 이분은 워낙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가지고 뭐 이분의 얽힌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책으로 보다가 야,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흥하다가 망하다가 흥하다가 이렇게 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분이 살아오면서 간증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무슨 간증인가 하면요. 중학교를 오래전에 이야기인데 중학교 다니는 아들이 정말 갑자기 정말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갑자기 희귀성 질병을 만나가지고 갑자기 휠체어 신세가 된 것입니다. 휠체어 신세가 일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무슨 뭐 병명이 있는데 무슨 뭐 류마티스성 무슨 뭐 이렇게 했는데 이름이 길어가지고 제가 하여튼 갑자기 희귀성 질병이 와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일어서 걸어 다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중학생 아이에게 갑자기 그 일이 왔으니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휠체어에서 앉아서 생활한 지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5년 정도 지났으면 마음으로 포기하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다니던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교회였는데 조 목사님이 하루는 그 가족들에게 그리 이야기를 하시되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다. 당신 아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응답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날 그 아들이 이제 한 중학생이 지나고 뭐 고등학생 이제 됐겠죠. 그 아들이 자기 삶이 너무 힘들고 답답해서 잠이 안 오고 새벽 2시까지 잠을 못 자고 눈을 말똥말똥 뜨고 있는데 무슨 생각이 나는가 하니까 조영기 목사님의 그 말이 생각이 났어요. 기도를 해볼까?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간절해졌습니다. 기도가 뜨거워졌습니다. 깊어졌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지를 분간을 못할 정도로 깊이 기도를 했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를 하는데 자기 몸이 뜨거워지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무슨 불이 온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뜨겁고 너무 강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악하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는데 새벽 2시에 소리 지르면 부모님들 깰까 봐서 참고 참고 있는데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 그리고 얘가 자기 발로 일어서는데요. 다리에 힘이 들어가더라는 거죠. 5년 만에 처음으로 힘이 들어가더라. 그게 이제 간증입니다. 그러고 나서 아침에 부모님들이 일어났는데 얘가 서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 그 부모의 충격이 어떻게 했습니까? 수풀에서 튀어나온 사자가 이게 거꾸로 사자가 됐는데 그 어머니가 거의 실신을 하시더라고요. 실신을 할 정도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아이가 5년 동안 휠체어 신세를 하고 절대로 낫지 않을 것이다 의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도 자기 앞에 서 있는 아기 아들을 보면서 실신을 하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소문이 당연히 소문이 날 수밖에 없죠. 학교에 온 학교에 다 소문이 나고 그 살던 아파트 전체 동에 이게 소문이 다 나버렸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아버지 김수웅 장로님이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다른 동에 사시는 그 아파트 그 주민 중에 한 자기는 모르는 사람인데요. 인사를 하시면서 자기가 서울대 음대 그 교수인데 이 음대 교수님이 먼저 인사를 하시면서 내가 선생님 그 자녀 소식을 들었는데 너무 축하한다 이러면서 인사를 하더라요. 그러면서 언제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뭐 이러면서 초대를 하시길래 이제 김수웅 장로님이 그 집에 가신 거예요. 그 집에 가셨더니 11년째 누워있는 노모가 계셨어요. 중풍으로 누워있는 노모가 계셨어요. 이 11년 누워계시니까 정말 온몸에 그 뼈만 앙상하고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그 아들하고 같이 이제 그 집을 갔는데 안타까운 마음에 그 손을 얹어서 이렇게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여러분 아주 특별한 그 메시지가 하나 들렸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옆에 앉아있던 그 치료받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한마디를 한 거예요. 제가 요 말을 하려고 제가 이 예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무슨 말을 했느냐. 아버지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니, 아버지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낫겠느냐? 아니, 기도를 세게 하든지 뜨겁게 해야지 무슨 기도를 그래 하느냐? 이렇게 한마디를 한 거예요. 아, 이때 김수웅 장로가 정신이 번쩍 들더니 온 마음을 다 쏟았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아들 보기에 창피해가지고 속된 말로 쪽팔려가지고 예, 마음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김수웅 장로는 원래 이 신유의 무슨 은사를 받은 분이 아니에요. 자기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고 물론 우리가 다 질병을 치료를 위해서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뭐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이 나타나든 안 나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그 아들의 한마디 말이 자기 가슴 속에 콱 하고 꽂히더니 기도를 하는데 그 노모의 몸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11년째 몸이 뒤틀려 있는 그 중풍 환자가 몸이 펴지기 시작하더래요. 그 옆에 있는 그 아들이 이 상황을 보다가 얼굴이 그냥 질려버렸습니다. 그 서울 음대 교수가 얼굴이 질려버렸어요. 그러면서 김수웅 장로가 정말 자기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이제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보다가 한 주간 내도록 제 마음속에 두드리는 한마디가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느냐. 고등학생짜리 애가 하는 그 말이 그 김수웅 장로의 가슴을 때릴 뿐만 아니라 제 마음속에 계속 남았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 기도를 세게 한다는 것은 에너지를 그냥 단지 많이 쏟으라 그런 뜻이 아니겠죠. 에너지를 많이 쏟는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밑바닥을 다른 데 가서 쏟지 않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예,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다 쏟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이유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이 예를 빼버렸는데 나중에 그 예레미야 31장 32장에 가면 비슷한 상황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하는 이 슬프도소이다 비슷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마음을 쏟아놓는 데서부터 출발한 다음에 예레미야를 더 놀랍고 깊은 기도의 자리로 데리고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가 암송하는 바로 그 말씀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갑자기 우리 앞에 수풀에서 튀어나온 사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갑자기 나온 만큼 하나님도 네가 알지 못하고 네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났지만 네가 알지 못하고 네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해법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백신입니다. 백신. 예. 우리가 갑자기 어려움을 만나 갑자기 고통을 만났다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구해라는 것입니다. 그걸. 그래서 오늘 나오는 말씀이 10절 말씀입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 자존심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부터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아멘.